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인데 한 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네, 디사이플십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늘 우리가 좋은 말씀만 듣고 또 그것만 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은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서 은혜를 다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중에는 아주 아주 듣기 힘든 그런 말씀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도록 의도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자꾸 피해가고 싶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내가 골라서 취한다면 이제 영적인 말씀의 그 편식이 되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이를테면 슈퍼마켓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셀렉트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의존해서 살려고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닌 쪽으로 내가 나의 어떤 신앙관을 세우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균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야 됩니다. 이 강의 설교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어느 책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처음부터 연속 강의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런 편식을 할 우려가 없죠. 매장마다 다 커버하고 나갈 테니까. 그런다고 해도 사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남겨놓고 가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얼마든지 오래 할 수 있겠죠. 대강대강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껑충껑충 뛰어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편식의 우려에서는 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듣기를 원하고 내가 갖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지게 하세요. 근데 이 discipleship이라고 그래서 율법처럼 이렇게 계율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좋든 싫든 억지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힘든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래라 뭐 그런 식의 그 딕테이터가 아니거든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10분 이해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깊이 동정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쓴 약을 주실 때 위로하시고 동기부여를 하세요. 예를 들면은 제자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따라오는 축복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항상 지적을 하세요. 우리가 그걸 잘 명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만 할 때가 있는데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고 그리고 왕처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현세와 또한 내세에 받는 상이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체험해 가면서 사는 것이 디사이플십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나만 따르라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별로 용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사는 것이 좋다,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죽음과 죄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결국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살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뭐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축복들을 우리 수확하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디사이플십에 대한 주님의 모든 말씀이 듣기는 힘들지만은 전부 다 풍성한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승낙을 인내하면서 감사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가까이 오세요.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가자 하세요. 이 함께 가자는 말 여러분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일어서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자들 너무 피곤했어요. 예수님 식탐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지만은 십자가를 바로 목침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능하면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까지 말씀하실 그때였어요. 그런데 제자들 다 졸지 않았어요.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라는데도 그냥 계속 잤어요. 그런 그 사도들이 참 한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는 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끝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함께 가는 그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지친 나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사이플십에 대한 가르침은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본문들과 연관을 시켜서 이 본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로 그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머리는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강조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 하시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랐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아닌 나를 따르라. 율법의 수준이 아닌 내 말씀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제가 몇 군데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산상수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 주는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뭐 그렇지 두 주는 섬기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Exclusively 예수님만 섬기라고 한 사람은 섬기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충성의 대상을 하나로 정하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라이벌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라이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우리야 뭐 그들처럼 뭐 동물이나 뭐 이젠 뭐 나무나 뭐 이런 건 무슨 천개에 있는 별이나 뭐 태양이나 달이 이런 걸 섬기지 않아요. 그거 우리에게는 우상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고 번역한 그 원문은 만모나스라는 아람어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만몬이 나온 거죠. 만몬 신, 뭐 쉽게 말하면 돈신입니다. 근데 그 NIV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재물을 갖다가 money라고 했는데 그 M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문맥에 딱 맞는 아주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냥 돈이 아니고 우상이 된 신을 가르치는 거죠. 돈이 우리에게 우상 신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게 다 돈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섬긴다는 말씀하시는데 두 주는 섬길 수 없다는데 그 섬긴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한다는 게 아니라 종을 얘기하는 종을 그러니까 노예가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한 주인에게 이게 소속된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예는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주일날은 예수님을 섬기고 평일날은 돈신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돈과 함께 예수님을 동시에 섬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은 가룟 유다죠.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커다란 치부는 십자가를 겉에다가 바깥에다 높이 걸어놓고 안에서는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가롯 유자의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따른다는 것은 별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부분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까지도 제쳐놓으라고 하신다고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마저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가시는 길인데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나서 하시는 대화 내용이 실려 있어요. 첫째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심중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다. 근데 인자는 머리 쓸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홈리스를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먹게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곱씹어 봐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실 때 누구에게도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물질을 축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사실 이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반응이 뭐냐면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얼핏 들으면 당연한 일처럼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거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또 부모 장사까지 못 지내게 하고 너 나를 따르라. 그래도 급하다 하시니까 너무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에 이 장례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 천에 이게 좀 둘둘 말아서 그 한 1년 동안 그 묘지에다가 이렇게 두면 우리처럼 이렇게 흙을 파고 거기다 묻는 게 아니거든요. 굴을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선반처럼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1년 동안 천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그냥 둬요. 그러면 이제 날씨 덥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 부식하죠. 이제 뼈만 나중에 남으면 그것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담아요. 유골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친의 장례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부친이 지금 당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예수님께 허락받고 어쩌고 할 거면 바로 갔겠죠.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가서 부양을 하다가 사망 후에 뭐 한 1년 지나서 다 이렇게 이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라는 이 학자가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에서 발굴 작업을 할 때였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부친의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 도와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친이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친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까지 돌보시다가 그 뭐 1년 이상 걸리는 장례식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가 오늘 우리 다루는 이 본문을 기억이 났다고 그래요. 그 이 스토리는 제가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보너머키의 그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름을 받았으면은 오늘 당장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했다면은 지금은 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2000년 이상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셋째 사람은 가족하고 입을 하는 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가족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자기 동료로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친척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다 인사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무슨 말씀 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은 제자직에 첫 걸음부터 다 실패한 거죠. 그런데요, 이분들이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한 가지 옳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첫 걸음을 떼어놓지 못했지만은 제자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포착하고 있었어요. 즉,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직이 무엇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의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지금 곧 돌아가세요. 1년, 2년씩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삶도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로 마감될지 모르죠.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사람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께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뭐 다 좋다. 근데 지금은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 많고 은퇴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뭐 믿어도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도중이었어요. 예루살렘 형은 대우받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왕으로 선포되시고 메시아로서 이제 큰 대우를 받으실 것이다. 그럼 자기들도 뭐 한자리 한다 이렇게 기대를 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당시 십자가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 장식품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죽음이에요.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면서도 동시에 죽음의 길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오직 주가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아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누리고 자기 중심의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치르는 희생과 고난들이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 어깨에 그 십자가가 지워져 있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낮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신경을 너무 쓰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그래도 진정으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나마 조금씩 변화되기 위해서 겸비와 회개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격려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아주 좋은 훌륭한 훈련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세 가지가 목표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그 사도들 전부 예수님과 뭐 밤낮으로 같이 살았어요. 뭐 잠깐 뭐 집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휴가고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말 없습니다. 다 버리고 다 떠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교육을 받았거든요. 뭐 요즘처럼 뭐 학위를 받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뭐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고 하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아니었어요. 24시간 생활 공동체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 그 같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원칙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가까운 교제가 크리스천의 모든 활동에 앞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나날이 날마다 교제하고 그것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나를 위한 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바쁘기만 한다든지 자기 꿈에 그냥 도취돼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냥 쥐어줘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제자도가 그렇게 급행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뛰어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걸어다니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고요. 예수님 길을 따라가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러다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집니까? 뛰어갑시다. 뛰어가야죠. 하고 이렇게 설치는 것이 아니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고쳐져야 돼. 이 급한 성격.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게 그래요. 어서. 그게 아직 우리 문화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때로는 그냥 답답할 정도로 더디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소행하실 때 나도 소행하는 거,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 예수님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한 제자직의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의 연장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 파송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 혼자 가만히 조용하게 예수님 믿고 혼자 만족해 한다고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무슨 도구 닦듯이 뭐 절간에 들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그냥 뭐 조용조용하게 그냥 혼자 자기 만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활동적인 것이에요. 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 편하면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내 마음만 편해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이웃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공동체 전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께 원래 주셨던 공동체의 소명과 책임은 무엇이냐면 이방인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소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같은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내가 직접 선교사 나갈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개인 전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교회로 뭐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건 내가 직접 전도하는 건 아니죠. 더 좋은 방법은 자신이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특제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뭐 솔직히 자기 교회에 인도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라요. 그래서 전도해놓고 그 교회에는 그럼 어디를 가야죠? 그러면 그 자기 교회 말하지 않고 다른 교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 처음 만나고 다시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 복음 전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 말씀은 원래 문맥에서 박해 시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느냐?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를 그런 식으로 받들고 하느냐? 예수가 뭐 왕이냐? 뭐 이런 도전을 받을 때 대답하라고 하죠. 예수를 증언하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그 변호할 일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일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내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해야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전도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스킬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뭐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흔히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쑥스럽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예수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빗하게 하는 거니까. 다른 하나는 내 자신의 그 모양새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사람이 좀 괜찮아야 할 텐데 내 모습 이 상태로서는 그 말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미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간단하게 몇 마디로 솔직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됐다. 그거 그냥 간단하게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디를 다녔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빙빙 돌다가 내가 예수 만났다 이렇게 뭐 그런 식의 간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런 식으로 간증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다. 그래서 나는 내 살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을 나는 체험을 한다. 나는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았다. 근데 사실 내 거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흠이 많고 여러 가지가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사람들이 잘 뛰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너무나 감사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께서 그 같은 부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회에 대한 소망까지 갖게 한다. 그 기쁨에 같이 조인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빼놓지 말고 말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만사 행통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 편하고 뭐 그런 점 물론 있죠. 뭐 일 잘 되고 예수가 다 뭐 사랑하셔서 들어주시고 뭐 자식 잘 되고 뭐 비즈니스 잘 되고 다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잘 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금방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없던 고난이 생길 수도 있다. 형통보다는 불통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삶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인간 최대의 숙적인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죠. 만일 그것도 너무 쑥스럽고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은 그야말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하세요. 일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기독교 단체나 뭐 보험에 직접 투신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의 사역이나 그런 것을 후원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깊이 있게 뿌리 있게 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가다듬은 정신으로 읽으시라고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놀고 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안 읽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지 하루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어떤 행태로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축기 능력을 받았거든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 축기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이 제약된 타락한 세상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같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역군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초자연적인 어떤 축기라든지 치유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후원을 입고서 아주 신령한 일을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돈을 챙기려고 한다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실제로 따라야 돼요. 제자가 되는 것 훈련을 거쳐서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고 무슨 훈련 프로그램 맞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거 시간이 걸려요. 시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과 희생을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제자 노릇하는 거 그런 거 성경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한 가지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실천에 옮기는 믿음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 이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회를 점차 잘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고 또 복음을 잘 깨달으시면서 한 가지씩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실천의 삶을 통해서 제자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각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문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곰곰이 되씹어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영광의 길인 줄 압니다. 이처럼 큰 특권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가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회개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길을 기꺼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은 축복의 복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나태한 영혼을 깨우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